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 않고 또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건 대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가 바로 뭐냐면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해 1월 1일이 되면 차를 타고 저 해가 뜨는 곳에 가죠. 그리고 가서 해 뜨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찍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창조를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러고 그 일반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무슨 계시?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경. 네, 성경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특별한 방법이라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게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죠.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특별 계시를 보니까 매우 중요한 하나 구분이 있어요. 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라는 계시와 신약이라고 하는 계시를 하셨죠. 그다음에 그 시대적 구분을 하셨는데 각각의 시대에서 그것을 하실 때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 선지자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를 썼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를 썼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를 썼을까요? 이야, 거의 성경 박사님들. 에스겔 선지자는 뭐를 썼을까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아주 조금 어려운 걸 한번 내볼게요. 다윗은 뭘 썼을까요? 아,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선지자 역할에서 시편을 쓰고 그래요. 구약은 바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셨고요. 신약은 누구의 말씀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아요. 희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끝으로 종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하고 신약에서 뭐가 더 그래도 완전할까요? 신약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한,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신약이 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신성과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 그랬죠? 누구를 향해서 썼다? 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참 너무 오래전에 보니까 믿음이 그냥 습관 타성이 붙고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 형제들이 동포들이 박해를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또 로마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고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본래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훌륭하냐, 그들이 쓴 그들이 말씀한 계시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들 조상들을 존경하는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상당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주로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만을 바라보도록, 그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 오늘날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이 돼서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전화기 한 통으로 온 우주와 온 세계가 내 손안에 있는데 그 옛날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만 오래 시간이 가면서 그게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성경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시나요?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믿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오늘 이렇게 성경이,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던 때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누르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요? 과연 나는 그분을 믿는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요?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요? 여러분, 그걸 만약 설명하라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계속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거나 똑같아요. 주머니에 100만 불이 들어있는데도 이 100만 불이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히브리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아주 7개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누가 믿든지, 아니면 뭐 집에 누가 믿든지, 다른 교회 누가 믿든지,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7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생기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예수님 아들이 말했다는 게 그게 어쨌단 말이냐? 아들이 뭔데? 아들이 누구야 도대체? 아들이 뭘 했어? 이런 회의와 의심과 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 아들로 말하면 누구다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말할 때 만유라 그래요. 만유의 주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만유 안에 계시는 분,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그걸 주장하시는 분, 이런 의미거든요. 만유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 건물조차도, 모든 이 마이크조차도,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넘겨주면 나중에 이 만유는 어떻게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아들에게 주기로 상속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만물의 소유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물질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그것이 살아있는 물건이든 죽은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전부 예수님께 소유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만물의 소유자가 되셨다면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소유자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 큰 은혜겠죠. 모든 것이 다 그분 건데 여러분 뭐를 걱정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그분께서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돈 필요한 거 이게 바로 그냥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어떤 평강을 어떤 뭐 건물을, 무슨 권세를, 무슨 명예를 이런 것을 막 간구하는 것. 주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유의 소유자이시니까. 그래서 만유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이것을 기억해요. 만유의 뭐라고요? 만유의 주인이란 누가? 누가 만유의 주인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볼까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저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는 상속한 소유주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간이 지고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서 이 모든 창조를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까는 만유의 후사고 이번에는 모든 세계. 이 세계란 말이 두 가지 이 세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스모스란 뭐냐면 이런 우주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통한 그런 우주를 갖다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럼 물질적인 것은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한 이 모든 여기 세계에서 세계란 코스모스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이오나스라는 말을 써요. 아이온.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늘까지 세대별로 쭉 내려온 모든 시간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모든 세계라는 그 말이 바로 모든 아주 옛날 창조서부터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앞으로도 영원히 창조하실 시간에 내에서 창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직접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3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 만유를 상속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고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세 번째가 3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러는데, 독사라고 하는 표현. 영광이 뭐라고요? 독사를 뭐라고요? 예. 네. 자, 영광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사예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이거 쉬운 말인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우리 집사님이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님.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하나도 안 떠올라요. 솔직한 얘기로. 뭔 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야? 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뭔가 광 막 나오는데 뭔가 영광 광채 광광 나오니까 광이 두 개인가?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십니다. 이러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만약에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비추시는, 빛을 봐서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 비춰내시,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세요. 창조주이시고 소유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막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새겨가지고 어떤 인장처럼 이렇게 막 새겨서 딱 찍으면 그거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분인 줄 알았더니 더 정확하게 나가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체의 영광이란 말은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고서 믿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별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한국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가려면 냇가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가야 돼. 교회가 거기 있어. 그 교회가 종을 치면은 이 할머니는 뭐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꼭 누구랑 가냐면 강아지하고 같이 가요. 강아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꼭 교회 종이 시골에서 왜 치잖아요. 그럼 꼭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와요. 그것을 수십 년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근데 교회 종은 땡땡 쳐요. 그럼 누가 교회를 갔을까요? 강아지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교회 종소리 들으면 아무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아, 저기 가야 되는 거라구나. 강아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권사님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보고 그 목사님은 뭐냐면 개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소리 들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는 거. 성경, 교회 요새 성경도 안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 교회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탁. 그걸 끝나면 집에. 개 같은 신앙, 개와 같은 신앙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도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 교회를 안 간다 이게 어떤 사람.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알미 없으면은 바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는데 그 내가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주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주여 제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 하자 그런데 주여 막 소리 지를 때 저는 그분들이 과연 주를 얼마나 알고 주여 주여 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지금 매어 달리고 내가 간구하며 나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알고 믿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요 얘기를 하면 내가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이 다름한 하나님 자신인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그 천지 창조한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상속자다. 내가 지금 그분한테 주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신앙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은 또 어떤 분일까요? 다섯 번째.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작. 예, 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전부가 의미 있어요. 그 능력,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 붙드신다는 말은 만물을 이끌어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한다면 섭리를, 하나님이 섭리를 하죠. 주님께서 이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뭘로 섭리를 하실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의미를 가질 때 로고스를 써요. 그런데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마는 뭐냐면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말할 때 레마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의 말씀이란 뭐냐면 바로 능력이 있는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만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닿아서 레마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간구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레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마가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한번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대로 그냥 굴러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이 여기 계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건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전부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만약 듣지 않거나 모른다고 한다면은 하시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말씀 로고스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레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굉장히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는 바로 그런 가장 주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선택한 성도이며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내 자신이 바로 그런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이것을 성도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질 않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뭘 순종해요? 종치면 개가 종소리 듣고 교회 건너가듯이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바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이 내게 그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되고 명령하고 분부하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시작. 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거나 이런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을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건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교회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건 건물이잖아요. 건물 안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건,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건물 안에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주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버렸던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구속해서 우리는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가 된 거예요. 비로소 구별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건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게도 옛 언약인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뭘 하라는지 알아요? 이것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라 해요. 이것을 믿으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자 마지막에 그분은 뭘 하고 계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높은 곳이라는 거 어딜까요? 하늘이죠. 높은 곳이 하늘보다 어디 있어요? 위엄은 뭘까요? 아주 장엄함을 말해요. 위엄 아주 웅장하고 장엄해요. 높은 곳에 앉으신 위엄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이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께 기도합니다. 이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위엄에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왼편에 앉았어요? 오른편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면 이쪽에 앉았을 거예요? 이쪽에 앉았을 거예요? 이쪽?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 오른편이란 말하면, 오른손이란 말하면,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온 우주에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세상 미국을 다스리는 트럼프한테 우리가 패티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을 다스리는 이모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분이 친히 통치자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때 이런 확신과 이런 밑바닥에 쌓여진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사랑해요.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잠이 와요. 그리고 금방 딴 생각을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한다 그래요. 그분을 예배한다면서. 이게 불가능한 거죠. 바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믿었던, 당신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말한 모세, 너희들이 말한 이사야 선지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고 하나님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만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분을 바로 우리가 묻는 것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나 가치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막 간구하고 외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 일곱 개의 이런 일을 하신 분이고 이런 존재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고귀하고 능력 있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아주 좁게 알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알거나 아니면 주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거나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시간들은 전혀 주님께 카운트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도 하시지도 받아들이시지도 그것을 받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온전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함이 되며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것 성경
Thank you.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고